우리 한 분만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 그 진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같은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앞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하여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천 사람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아버지,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께 붙잡아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히 성경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아니 5000년부터 있었던 그 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일하셔서, 이 대단한 일들 가운데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었고, 아버지 붙잡아 주었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하는 것도 있사오나 무엇보다 주님께 신명을 예비시켜야겠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예비된 신명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명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헛되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나를 원합니다. 저 이내 시간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시간 제 마음이 새로워져야겠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것도 헛되고 뭔가 깨닫고 가는 것도 헛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조금 더 알아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 시간에도 일으키셔서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성경 2페이지네요. 예. 많이 찾을 수 있겠죠? 2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오늘 포함해서 두 번 더 설교를 할 거고요. 이번 설교는 지난 두 번의 설교와 연결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의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격적인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탁탁탁 진흙 좀 모으셔서 황토로, 나 황토 있는 펜션 갔다 왔는데 그런 거 모으셔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 이렇게 바람을 넣으셨더니 갑자기 그 진흙 인형이 눈을 딱 뜨면서 여기서 윙크가 나면서 이제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판타지 소설을 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그 이야기에는 항상 우리가 의미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창세기 전반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상적으로 동화적으로 바라볼 때 원래 그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서 오히려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화의 한 장면을 울가운데 붙잡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이 한 장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운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흡에 대한 개념 먼저 지루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호흡은 무엇을 의미하죠? 존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가치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뇌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심장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권에 살고 계세요?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심장으로 표현하는 문화권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도 장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뇌도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의 본질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뒀어요? 호흡에 뒀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멈춰도 죽고 뇌도가 멈춰도 죽으니까 그럼 어느 포인트를 잡던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뭘로? 사람의 본질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 어디 있어? 그 호흡에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호흡이 끊겼다라는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숨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존재의 본질로 보는 거죠. 그럼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가봅시다. 딱딱하게 먼저 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어디로서부터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말을 먼저 합시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무엇으로부터 왔다? 신의 호흡.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왔다. 신의 호흡으로부터 인간의 호흡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도 약간 좀 딱딱하고 철학적이고 어렵죠? 근데 조금 더 단순화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을 해보니까 이 말도 어렵네. 갈수록 쉬워져요. 따라와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텍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성, 그걸 뭐라고 다른 단어 표현해요?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독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정의. 사람들은 인간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무엇인가 감정적인 충동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유의지를 통한 원함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예요.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 방점은 뭐예요? 인간의 인격은, 인간의 독특성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특별함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간 열매이다라고 보는 방식이에요.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죠. 여러분 컴퓨터가 아이패드, 아이폰 쓰시면 시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길게 누르시면 아이폰에서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죠. 저도 처음에 시리를 접하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사랑한다고 10번을 고백했어요. 왜? 뭐가 좋아서? 10번 다 다른 대답을 해줘요. 아이폰에게 눌러놓고 사랑해 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저와 그런 관계가 아니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뭐 정보에 없는 걸 물어보셨습니다 라든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 피드백, 대화를 하는 뭘 느껴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아이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예요? 어떤 공학적인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그 정점의 열매로 뭐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인격도 어떻다? 인간의 퍼스널리티도 뭐에? 우리라는 DNA와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화학작용과 인간이 동물처럼 갖고 있는 원래의 본성과 그리고 그 인간이 설정한 시츄에이션, 상황과 이 네 개를 어떠한 퍼센테이지로 버무리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현상들이 각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인격이라고 보는 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쪽 뷰가 있고 또 반대쪽 뷰에는 뭐가 있는 거 오늘 성경이 얘기한 뷰에는 반대쪽 뷰에서는 뭐예요? 아니야. 인간은 어떤 내부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공학적인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어떤 인격이라는 열매, 꽃이 핀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육체의 이런 육체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육체의 물질적인 걸 갖고 있고 있지만 그 위에 이 물질과는 상관없는 신의 호흡, 영혼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보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여기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라는 육체가 만들어낸 독특한 조합물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뭘 원하는 게 사실은 분해해 보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얼마간의 욕망과 모든 인간이 설정한 어떤 환경 속에서 리액션과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인가? 엄마가 원래 활동적이어서 나도 활동적이고 엄마도 칼칼해서 나도 괄괄한 거고 그건 뭐예요? DNA고 그리고 요즘 사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열심히 사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다 누구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이 세 가지가 그냥 조합된 게 나야 라고 표현하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럼 인격은 뭐예요? 인격은 그냥 하나의 결과물이죠. 하나의 현상이고 인격은 인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약한 포장지인 거죠. 그렇죠?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DNA이고 본질은 욕망이고 본질은 그 사람의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것이어서 이 육체의 개연성 속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어서 이 인간의 물리적인 육체적 개연성 위에 덧입혀진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에는 영혼으로 볼 것이냐 이 포인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 그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령, 영혼이 되었다. 영혼을 갖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인간의 인격은 물리적 결과물이 아니라 영혼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텍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별로 재미없죠. 왜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전 그런 복잡한 얘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먹고 살기 되게 바쁘고요. 삶도 되게 치열하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요. 그런 어떠한 어린아이들이나 좋아할 만한 논쟁적인 이슈적인 얘기에 관심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 해석이 삶의 패턴을 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이코스 해석을 한 사람. 인간의 인격이 결과물이고 포장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 가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파악해야 돼요? 인격을 파악하지 않죠. 뭘 파악해요? 내 DNA, 내 욕망, 그리고 내 시츄에이션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요? 바깥쪽을 바꿔서 안쪽을 바꾸려는 패턴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이 바깥쪽을 바꿔서 안쪽을 바꾸려는 패턴으로 나아가냐? 안쪽을 바꿔서 바깥쪽을 바꾸려는 패턴으로 나아가냐? 전자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네. 왜 안 좋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열심히 그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나는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그렇죠? 접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답답하지? 내가 왜 막막하지? 시츄에이션, 환경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답답한 상황을 바꿔내면 내 답답함이나 막막함이 사라질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답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면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면 쪽의 문제, 상황 속의 해답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믿지 않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패턴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환경이 나아지면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열심히 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패턴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면은 포장지에 지나지 않아요. 환경을 내가 바꿔낼 수만 있다면 내면 따윈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 패턴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는 강의 때나 많이 하지 않는 얘기인데 그냥 포인트만 하나 잡고 가면 그러니까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해서 옛날에 뭐 진화가 일어났고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건 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뭐 전 어떻게 주창하고 싶진 않아요. 전 진화가 맞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믿겨요? 하나님 진흙을 비친 다음에 이렇게 부른 거랑 아메바가 내가 된 거랑 난 아메바가 내가 된 게 훨씬 설득력 있는데 니는 진흙 쪽이 더 설득력 있니? 난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근데요 하나의 포인트 성경 그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종교서적이에요. 지구과학서적이 아니라고. 고고학서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너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교회적 배경이 있으셨던 분들은 진화론 따위는 안 믿는다고 얘기하시고 살아오셨겠죠. 근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진화론을 안 믿어요? 환경을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환경을 바꿔서 내 내면을 바꿔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내면 따위는 포장지에 지나지 않고 환경만 바뀌면 거기에 리액션만 할 줄 아는 미약한 존재, 방청객 같은 존재가 내 내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진화론자인 거예요. 왜요? 진화론은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형상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인격적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 연결체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화론이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여서 내 내부를 바꿀 때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내적 가치를 더 함양하고 내 내적 가치를 더 성장시키면 그렇게 성숙한 내가, 성장한 내가 삶의 그런 내 자신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렇죠? 외면이 내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이 외부를 바꾸는 거예요. 성공하느냐 성공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이냐 좋은 환경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치와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체화됐고 신념을 가지고 풍성한 정서 가운데 그것들을 살아내고 있는 과정이 되면 그 사람은 명확한 자존감과 명확한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여러분 아이폰으로 얘기했으니까 아이폰을 가봅시다. 아이폰은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스티븐 잡스라는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차이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게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상상력 속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구현됐을 뿐이죠. 이 패턴으로 갑니다. 물론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을 창조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한성은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지만 포인트는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할 때 그 포인트는 어떠한 개연성만을 바라보면서 왜 야 여기서 이렇게 산 다음에 그걸 이렇게 이렇게 생산해서 만들어서 이 제품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어디에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가 먼저인 거예요. 상상력이 먼저인 거예요. 그 실이건 아이폰이건 어떤 물건이건 그 상상력이 먼저 구현된 다음에 퍼스널리티 그 인격성이 먼저 구현된 다음에 거기에 그 인격성을 얹을 수 있는 물리성을 구현해낸 거죠. 이걸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신이 먼저 우리의 퍼스널리티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어떤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상상해내시고 지향해내시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성 자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어렵나? 날 버리지 마요. 좀 더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인지 선택하시는 것에 따라서 삶에 대한 리액션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인격에 대해서 내 본체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환경을 조절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마음을 갖고 있고 어느 쪽에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성공해서 환경을 바꾸면 내면 따위는 좋아지겠지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 내면을 바꾸면 내가 그 강인한 내면으로 인생 따위는 살아내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예요. 그리고 성경은 후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간은 신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본체입니다.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내적 인격을 구현해내시면 그것으로 상황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더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상황, 시츄에이션이 공급된 사람들 중에요.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익했던 사람은요. 내적 가치가 잡힌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풍요를 자기 어떤 기본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은요. 허무에 직면합니다. 왜요? 그도 인격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인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에 돌아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의 기회로 사용했던 사람, 인격적인 방향성을 가졌던 사람만이 나중에 그것들을 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인격 성숙을 얘기하고 내적 가치를 얘기하고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 이전에 내면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두 가지 오해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건 도망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억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포도 논리죠. 여우가 지나가다가 심포도가 달려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먹어보려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안 닿더니 어떻게 해요? 아 포도가 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우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죠. 근데 그냥 돌아가자니 너무 패배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자기 위안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포도는 싫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내면 성숙과 인격 성장이나 내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기 위안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논리라고 오해합니다. 다 원래는 외부적인 걸 갖고 싶으면서 그걸 안 되니까 아니야 인간에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 유명해지고 싶으면서 유명해지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많이 먹고 싶고 누리고 싶으면서 거기에 가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라고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뒤로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DNA이고 인간은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을 향한 뭐예요?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억압으로 생각해요. 아, 내면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뭘 깨달아야 된다, 뭘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괜히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냐. 아,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괜히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가 나를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적 성수, 인격 성장, 네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얘기로 고리타분한 것이나 부담스러운 것, 유약한 것으로 표현하는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면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지난주에 묵상학교 때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설교에서 다시 한번 연결된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죠. 근데 난 더운데 히터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묵상학교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들어줬던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내면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만 갖다 봅니다.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일곱 단계로 나눕니다. 맨 표면에 있는 마음이 표심이라고 그래요. 현상적인 마음이죠. 현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자아예요. 어? 상사가 나를 깨요. 그럼 여러분들 깊은 내면을 돌아봐서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상사가 나를 깨요. 그럼 난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내 표면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도 분명히 내 안에 있고 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때는 내가 진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지만 공부를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 표면적인 마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겨나는 마음이 표심이라고 해요. 그게 표현적인 마음이시고 두 번째는 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어가 좀 딱딱할 수 있죠. 현재의 마음. 상태가 깼어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하는 건 표심이지만 아 젠장 하는 건 뭐예요? 내 현재의 마음이죠. 그렇죠? 진짜 지가 뭔데? 알고 있는 건 내 현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표심도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심이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현심이 있어요. 현재 나는 짜증나고 현재 나는 즐겁고 현재 나는 놀고 싶고 현재 나는 답답하고 그래서 현재 사실 내가 퉁 느껴지는 내 마음. 이게 마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현심이라고 해요. 마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결심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저렇게 해야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이어리에 내 인생의 그래프를 써내고 인생의 계획표를 써내려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심은요. 표심보다는 깊어요. 그렇죠? 현심보다는 깊습니다. 그냥 죄송하니까 당장 미안하다고 하고 짜증나니까 가서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너무 찰랑찰랑찰랑찰랑 깊이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첫 번째 도착하는 정착점이 경유장이 어디예요? 결심이죠.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그 다음 마음의 층위 그 아랫단계는 뭐가 있냐면요. 내심이 있습니다. 내심은 뭐냐면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오면 내가 쭉 살아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 내면에 축적된 내 삶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분노라든가 기본적인 불신이라든가 기본적인 회의라든가 기본적인 우울이라든가 사실은 기본적이라는 단어가 맞진 않죠. 뭐예요? 그냥 내가 그 표심에서 표현하지 못한 현심이 오랫동안 풀려내지 않고 쌓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내심으로 남게 되죠. 10년짜리. 내가 계속 원하지도 않은 걸 하고 살았어. 내가 계속 회사에서 짜증나는데 참고 살았어.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의 덩어리가 있어요. 내가 계속 무시당했어요. 그럼 내 안에 우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동기부여되지 않는 일을 수동적으로 따라왔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냉소가 있죠. 일정한 내 안에 있던 깊게 크게 덩어리 맺은 감정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그 사람의 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가 뭐를 막습니까? 내심이 결심을 막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도 내 뒷덜미를 잡아 끄는 게 뭐가 있어요? 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아, 귀찮아. 제대로 해야지. 아, 그래서 뭐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아,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진짜 내 안에 덩어리로 잡아 있는 게 내심이에요. 여기서 봅시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죠. 분야별로 보면요. 표심을 다루는 걸 뭐라고 해요?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해. 저럴 땐 저렇게 말해. 라고 하는 걸 처세술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현심을 다루는 걸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해요. 짜증나지? 그럼 이렇게. 열받지? 그럼 저렇게. 슬프니? 그럼 이렇게. 현심을 다루는 거. 세 번째, 결심을 다루는 거 뭐라고 해요? 자기관리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네가 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건 자기관리라고 해요. 내심을 다루는 게 뭐예요? 심리학이에요. 그렇죠? 네가 오랫동안 겪어온 삶의 내면에서 어떠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내심까지는 개인별로 달라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내심까지도 얕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시면요. 그 사람 가운데 갖고 있는 양심이란 게 나타납니다. 이건 인간 보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심까지 가면 내심까지 가서 내 개인사로 생각하면 분노가 많고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억압이 많아서 그래 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열정을 주는 거. 야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사람이. 아 그래도 나는 제대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심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외부에 생겨 있는 규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부에서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이라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는 내 속에 담재되어 있는 거 인간 내면에. 그게 인간의 다섯 번째 마음입니다. 양심을 다루는 게 뭐예요? 도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덕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데요. 도덕 대단한 겁니다. 덕과 길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은 뭘 달아요?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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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안 그럼 너를 혼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도덕이 아니에요. 규율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도덕이에요? 내 안에 양심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준 게 도덕이에요. 그럼 도덕책을 읽으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아 사실 그래.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라는 걸 느끼시라고 도덕책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어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어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내 안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기술해 주는 거예요. 심리학보다 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여섯 번째 끝까지 가보죠. 거의 다 봤어요. 기독교에서는 여기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양심보다 깊은 게 본심입니다. 양심을 잡아끄는 건 본심이에요. 본심은 뭐예요? 사람에게는 본심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심, 욕망이라도 표현하죠.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보편적인 걸 하거나 양심을 따라가기보다 뭔가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좋을 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굉장히 깊은 저기에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본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본심까지만 보면 그 양심과 본심까지만 보면 양극화적인 종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태극적인 종교가 나옵니다. 성과 악의 조합이 세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과 악의 조합이 인간의 내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여섯 단계. 기독교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 맨 바닥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맨 바닥에 진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게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영혼,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맞는 게 무엇인지 진리를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기독교는 간단하게 이걸 황금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정말 마음의 깊이에서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적으로 추구하고 되는 대로 대응하고 내가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이런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정말 무엇이 맞는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진심으로 인간 가장 마음 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혹시 처세술로 사십니까? 야 세상은 이래야 돼. 세상은 저래야 돼. 아 근데 그럴 때 짜증나요. 야 네가 짜증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아, 너 아직 어리구나. 너 아직 환경 세상을 모르는구나. 표심으로 살아. 가볍게 살아. 실용주의로 살아.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성숙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들 직장 선배 중에 가끔 있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거야. 표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그 굉장히 길어진 기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심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그렇죠? 표심으로 살아서 외적 성공은 했지만 결국 내 현심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축적돼서 거대한 내심의 사건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자랑이나 유행처럼 공황장애 정도 있는 건 굉장히 오히려 되게 요즘은 좀 품이 있는 것처럼 흐름이 가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사실 공황장애입니다. 자기의 현심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내심에 커다란 덩어리의 문제가 생겨서 감정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방치된 내면. 여러분 그건 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리시한 것도 아니고. 모든 걸 가져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조명받는 입지에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한 줌의 행복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심으로 사는 사람들. 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본인 속은 편한데 주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에,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에, 저렇게 하고 싶어.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얄팍한 사람들. 대부분은 취미활동에 쓰면서 인간을, 인생을. 인생을 취미활동에 쓰고 있으면서 되게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기본적인 자기 우울의 문제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향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패턴이 인생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내가 한심한 것 같고 이런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결심으로 사는 사람들. 스케줄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내자. 난 내 자기 컨트롤이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가고 있지. 어? 인생의 심리학적인 측면이 따로 있어? 인생의 종교적인 측면이 따로 있어? 그럼 그래. 스케줄을 갱신해보자. 월요일 오전. 아니 일요일 오전이면 돼? 그럼 수요일 저녁. 그래 수요일 저녁은 심리학 책을 읽고 일요일 오전은 뭐 이렇게 하자. 박지영이 하는 방식으로. 그래 일주일에 하루는 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에 투자하자. 스케줄러 방식이죠. 그래서 그게 되는 거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간을 할애하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네 번째 심리학적 방식.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지, 내가 뭘 느꼈지,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은 뭐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그걸 들어줘야겠구나, 용납해야겠구나, 해소해야겠구나.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가 끝이라면. 그래서요 얘기했죠. 상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리학에 가장 멀리 가봐야 상처 없는 사람까지만 가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고 살아서 구김없이 크는 게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 설 수 있는 정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지 못해 여러분들 내면에 구김살이 있다고 해서 그걸 푸는 게 여러분 인생을 정점에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단지 출발선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개를 걷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점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어떠한 마음이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심을 내 마음이야. 아, 내, 사실 내 마음은 이런데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고작 결심이나 진심 정도가 내 마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그것도 안 돼 표심과 현심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속의 생각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서 그 생각이 전쟁같이 충돌해서 내 생각을 나도 모르겠고 속의 감정이 정글처럼 자라나서 한 번도 이게 조경되지 않아서 내가 그 속에 빠지면 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게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는 내면에 들어갔더니 길을 못 찾겠다고 해서 깊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은 산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그냥 미로에 갇힌 거예요. 출구를 모르겠는. 제주도에 가면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넓어요? 안 넓어요. 깊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구를 못 찾겠고 한참 거기서 헤매면 여기가 무한대로 넓게 자기에겐 느껴져요. 왜? 미로에 갇혔으니까. 정돈되지 않은 정서와 정돈되지 않은 생각 때문에 생각은 전쟁이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충돌하고 분쟁하고 난리 나고 정서는 만져지지 않아서 이 감정 저 감정이 내 안에서 휘젓고 다니고 그래서 내 속에 깊이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덫에 갇힌 거예요. 깊이가 있는 내면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표심이나 현심이나 진심 같은 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본심 따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진심은 저거야 라고 내 마음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투명해서 물이 혼탁해서 정말 1m도 안 되는 물이 황토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수심을 갖고 있는데도 10m, 20m 되는 수심을 갖고 있는데도 물이 맑아서 그 바닥이 보이는 거. 그 바닥이 보일 때 보이고 보이긴 하는데 그 깊은 물이 주는 아름다움과 중압감. 이것을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정돈되지 않아서 얘랑 얘기하면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고 끝나지 않는 얘기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내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그 훤한 내면이 정말 저 마음의 바닥에 내가 감정적으로 상한 일도 있고 환경적으로 엇갈리는 일도 있고 결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고 이런 본성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혼탁해주지 않고 그래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진리의 삶을 사는 거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거야. 난 자기 진심을 붙잡고 있을 줄 아는 사람, 그 진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 그래 화가 난 일 있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든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예의 바르고 나이스하게 얘기하든가 이런 포장지를 흉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포장지만 따라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인격적인 성숙을 도덕적인 부담이나 외면의 회피의 논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인 성숙은 내가 내 마음의 이 깊이의 혼탁함을 점점 정화해 나가서 내 마음의 바닥으로 인생 전체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여러분 유약합니까? 아니죠. 이것 같은 강인함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내 마음을 좀 좋게 하는 거요? 여러분 그런 유약함이 어디 있어요? 좋은 집 살아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인 것 같은 유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강인한 거는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는 가치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게 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내는 게 강인한 거예요. 나에게 편하고 좋게 바꿔내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에 의미 있게 바꿔내는 게 강인한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을 얘기하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부담을 자기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일정한 도덕률에 얽눌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을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근데요.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으라고 한 달의 공백을 줘도요.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을 거고요. 안정감도 없을 거예요. 존재감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걸요? 불안하고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단지 그냥 무력하고 세상에 다 별거 없는 것 같고 시니컬해지고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을 모르니까 맘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서 맘대로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내 맘을 몰라서 맘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몰라서 내 인격을 몰라서 내 영혼과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내 영혼과 인격이 훼손되고 파손되는데 그걸 다듬어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키지 못해서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맘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내 마음이 진짜 뭔지 내가 투명하게 알고 내 마음이 10개면 내 마음대로 못 살지. 왜? 하나를 해도 9개가 항상 불만이잖아. 그렇잖아. 한 해는 놀고 싶고 한 해는 성공하고 싶어. 여러분 마음이 2개만 있어도 인생이 이상해요. 열심히 일할 때는 힘들고 쉴 때는 불안하고. 이거 2개 여러분 표심 2개여도 이게 인생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내심 있지 진심 있지 양심 있지 또 본심 있지 결심을 또 다이얼링도 엄청 써놨어요. 또 있지.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난장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들여다보기가 싫어져요. 안쪽을. 그래서 안 들여다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겁나니까 외면하는 거. 하지만 그럴수록 쓰레기는 더 쌓이죠. 그렇죠? 왜? 안 보면서 계속 던지잖아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불안감, 막연한 계획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을 회복하십시오. 내 내면의 바다, 내 진심, 내 생명됨을 회복해야 돼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퍼스널리티라는 독특성은요, 신의 호흡입니다. 그냥 내 욕망을 좀 만족시켜주고 내 DNA적 대응으로 사실 나는 아빠 자식이고 이런 성향이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런 패턴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 검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 MBTI 했는데 네 번 다 다르게 나왔어요. 왜? 난 계속 성숙하고 있거든. 그렇잖아. 성격은 바뀌어요. MBTI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패턴을 가르쳐주는 거지 여러분들의 본성이 어떤 사람을 설명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심리결과도 여러분들의 오늘의 얼굴의 내면의 거울이에요. 그냥 오늘의 얼굴의 내면의 거울을 보면 여기 뭐 묻으셨으니까 좀 닦으세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좀 고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타고난 본성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얄팍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거보다 위대합니다. 인간은 그거보다 대단하고요.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개인의 유니크함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은 개별적, 인디비주얼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깊이 가봐야 내심인데, 심리학이 정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 보편성. 나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십시오. 그걸 붙잡을 때 나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갑시다. 한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물론 긴 얘기죠. 그럼 건강한 인격은 무엇인가와 그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예만 들읍시다. 그 얘기 자체는 굉장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예만 들을 거예요. 옛날에 했던 설교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첫 번째, 건강한 인격은 어떤 인간인가. 방향을 바꿔봅시다. 아래쪽으로 7단계로 나눴다면 옆쪽에서 지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으로 하면 7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옆쪽으로 보면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자꾸 지정으로 얘기하니까 인간이 3분화되어 있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것처럼 지정이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서라는 게 지식이랑 다르게 독특하게 있어요. 하지만 지식과 정서는 연결되죠. 그렇죠? 관점과 정서는 연결돼요. 의지라는 게 독특하게 있어요. 하지만 의지와 감정도 연결돼요. 이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어디서부터 의지, 어디서부터 감정, 어디서부터 지성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부의 인격적 패턴만 이해해도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셋은 하는데 하나는 셋이고 뭔 말이야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게 이렇게 있고 뭐 껍질이 어떻고 사유가 어떻고 이렇게 할 거 없고 스스로 잘 이해해 보세요.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니까 세 개를 나눠서 얘기합시다. 지정을 나눠서. 첫 번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창세기적으로 표현하면 건강한 지식, 진심의 지식인 진심의 지성은 어떤 지성을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건 선악과의 지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했던 이전 설교, 그전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악과가 뭐라고 했어요? 강의 때 들으셨죠? 선악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선, 여기서부터 악. 이건 정보의 문제예요? 아니죠. 기준의 문제죠. 기준의 문제예요. 저는 주일 설교 때 양복을 안 입습니다. 이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나무의 숨 교회에서는 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는 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의 문제예요. 그렇죠? 무엇을 선과 악이라고 얘기할 때 뭐에 대한 거예요? 기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라는 거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진짜 나무에서 따먹으면 신비의 열매가 더 눈에 광선이 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준에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준의 선악과의 지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아담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의 지성은 어떤 지성이었어요? 명확한 진리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지성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왕성된 형태의 내 인격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상태. 여러분 지성은 정보량의 축적이 아닙니다. 지성을 쌓는다고 하면 정보량을 축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책 많이 안 읽었어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타고난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기준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선명하지 않은 채로 다독을 해보십시오. 그래봐야 여러분들 어디 한계에서 읽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에서 읽어요. 그렇죠? 얘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얘는 재미있다. 얘는 동의가 되네. 얘는 동의가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가 나아지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복제잖아요. 어려운 건 무시하고 원래 좋아하던 건 좋아하고 원래 자기가 별로 안 불편해하던 건 불편해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거울 효과의 독서로는 그 사람의 지성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빨만 성장하죠. 단어량이 늘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논리만 향상됩니다. 그건 지성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의 성장은 기준의 명확함이에요. 그리고 기준의 명확함이 아집이나 편견이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성의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다독은요. 인간에게 해롭습니다. 왜요? 거만해지거든요. 자기가 원래 있던 갖고 있었던 지식에 악세사리만 가득 채워놓고는요. 디펜스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맞다고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정말 진리가 세상이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그 명확한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쌓아가고 맞춰가는 과정. 이게 뭐예요? 선악과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성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면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자기의 진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게 꼭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라고 하고 자기 내 마음속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던 그것은요. 여러분들 원석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요. 고민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이게 맞는지 그럼 진짜 맞는 건 뭔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요. 글을 모르는 농부도 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쓰고 있는 기준에 스스로 속지 않고 내가 내 나름의 기준을 쓰고 있으면 내가 엄청난 깨달음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 배워가고자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게 진리의 지성, 선악과의 지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관계에서 얘기했죠? 하와가 있는 아담이 돼야 됩니다. 하와가 있는 아담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서는 결국 결코 상담이나 어떤 지식이나 취미생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서는요. 하나님과 타인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타인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원포인트 지난주 설교에서 집었죠. 다시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백낙산 완장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엔 분명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하와가 있는 아담이 돼야 돼요. 아담이 있는 하와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정서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그 기준을 알면 공감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감성이에요. 오케이? 그러지 못했던 어떤 과거의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성들이 발생할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적 치유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죠? 1인지와 만인지상, 창조의 생명력, 재상의 열정. 세상의 주인 된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 의지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서 세상의 주인 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 그렇죠? 자기의 창조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라기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지정의 세 가지 마음. 팔복에서 표현했죠. 팔복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선악과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내가 기준이에요? 아니죠. 기준을 배워가고자 하는 태도.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청결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발상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들이 가득해지는 것.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죠. 뭐예요? 명확한 진리를 깨달았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내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한 지성, 명확한 내면, 내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화평케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긍휼함에서 얘기했죠? 이것도 나중에 설교들에 다 있어요. 온유함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의와 호의와 사랑과 헌신을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이 사람들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맺혀지는 관계가 부드러운 관계, 온유한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극률은 우리 둘 사이는 안 그렇는데 우린 둘 사이 안 그래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데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얘가 나와 온유한 관계가 될 때까지 일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극률의 여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었던 관계가 극률의 여김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태도로 접근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면서 관계해 나가시는 방식. 그게 극률의 여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도 나와 온유한 관계가 되고 얘도 나와 온유한 관계가 되는데 얘랑 그런 관계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둘 사이도 개입해서 둘 사이를 온유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죠. 예수의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자기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하는 관계를 자기가 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관계. 하와가 있는 아담인데 그걸 좀 더 확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온유한 자, 극률이 있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의에 주리고 못 막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건 시대적 이슈가 들어가죠. 창조. 바른 가치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바른 가치로 삶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사회적 열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딪히죠. 근데 부딪힌다고 꺾여요? 아니요. 안 꺾이죠. 부딪히면 부딪히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핍박받는 거죠. 그렇죠?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이 안 그런 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태도. 그렇죠? 이게 사회적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아까 선악가에서 여기까지는요. 설교가 8편에서 12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했던 설교에서 아시는 분들 툭툭 지나는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리마인드 하시라는 거예요. 들으셨던 분들이 더 많으니까.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도덕규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자신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자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을 아는 자가 자유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아는 자가 강인합니다. 진심을 아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면으로 도망가고 내적 치유를 하고 내면을 돌아보고 이게 유약하다고요? 아니요. 그걸 외면하면서 하는 게 유약한 겁니까? 유약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내면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병증이 물리적으로 나타날 때에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 여러분 이런 나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먼저 알았어야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어야죠. 조절했어야죠. 만들어봤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내적 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생기로 여러분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은유적인 그 의미를 진짜 알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내면에, 내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걸 믿는다는 건 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그건 여러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방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그게 진짜 있는지도, 내 안에 진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흙탕 때문에 흐트러진 바닥을 보면서, 진흙탕 때문에 흐트러진 우물물을 보면서, 진흙탕 때문에 흐트러진 호수의 물을 보면서 여기에 바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거기 분명히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안 보일 뿐이죠. 그럼 물을 맑게 하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황토색이, 그 찰랑찰랑거리는 표면이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진짜 바닥을 보려고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보여지기엔, 지금 내가 느껴지기엔 내 표심이 진심인 것 같죠. 아 몰라. 그래도 이렇게 뭐 당장 내일부터 뭐 생활해야 되는데 뭘 어쩌라고. 여러분 현심이 진심인 것 같죠. 몰라 난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고 괴롭고. 여러분의 결심이 진심인 것 같죠. 아, 그래도 목사님 전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래요. 여러분 내심이 진심인 것 같죠. 아, 그래도 내 마음엔 이런 감정의 덩어리들이 껴주고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고. 좀 더 가봅시다. 좀 더 아래로. 내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진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나도 인간이니까 자꾸 나를 만드셨으면 너무 유니크함으로 가지 말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넌 인간이잖아. 그럼 너를 만드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인간은 인격을 갖고 있게 만드셨고 그건 신의 호흡인데, 여러분은 물리력에 제한되지 않는 위대한 그 본체인데 그 모습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발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투명하고 깊은 진심으로 강인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너무 얽매여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정립해보고 고민해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이런 느낌과 감정이 휘둘리는지 들여다보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난 이렇게 편하고 싶은 욕망에 푹 빠져서 도대체 빠져나올지 모르는지 자기를 객관해보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난 그냥 이래요라고 거기가 진심이라고 버티지만 않으신다면,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난 그냥 우울해요, 난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 됐어요 라고 거기가 내 진심이라고 거기서 버티지만 않으신다면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진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 자부심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초세술이나 자기관리나 스트레스에서나 심리학이나 어떠한 철학과 종교나 도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수준의 삶에 멈추지 마시고 진리, 기독교, 이 신앙의 수준의 삶으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표현하신, 자유케 하신다고 표현하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표현하신, 이 진심을 알고 사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활의 중생이 다시 태어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이시면 바닥이 보입니다. 어디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하는 진심입니까? 딱 보세요. 바빠서 그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 표심입니다. 여러분만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편성 속에 있습니다. 그냥 요즘에 힘들고 짜증나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현심이네요. 난 요즘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느라 바쁘세요? 그거 갖고 자부심 있으십니까? 난 마음에 어떤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내가 마음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거기서 멈춰 있으니까 내 인생에 다시 없이 흔들린다는 걸 좀 아시고 지금 내가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진심을 알게 하시고 내 진심을 보게 하시고 내 진심을 배우게 하시고 내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 진심을 살아나게 하셔서 주여 내가 진리로 자유해지는 내 진심으로 살아가는 깊이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들여다보시고 고백하시면서 10여 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을 때 내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내 마음이 그냥 물결 위에 떠있는 나뭇잎 같아서 왠지 이리로 휩쓸리는 것 같고 저리로 떠다니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내가 다스려지지 않고 하면 여러분들 1번, 2번 혹은 3번 정도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4번만 가도 5번만 가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나무이긴 한데, 뿌리 내린 나무이긴 한데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흔들리고, 힘든 일이 오면 꺾여지고, 내가 상황들이 바뀌어지면 내가 거기서 내가 뽑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하면 4번, 5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악인은 바람에 나와는 겨와 같을 것이나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미지가 잡히지 않으십니까? 진심, 뿌리 깊은, 물가에 심기운, 여러분들이 진리에 여러분들의 내면이 닿아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진심에 여러분들이 닿아 있을 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내면으로 살고 싶지 않고 얕은 뿌리에 바람마다 꺾이는 작은 나무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물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길 꿈꾸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깊이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 번만 주를 찾으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를 찾겠사오니 주여 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아버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바람을 버티는 것보다 바람을 타고 가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바람을 견디는 것보다 이 바람에 내 몸을 맡겨버리는 게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타버렸을 때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모른 아버지, 그런 슬픔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바람이 강할수록 더 깊게 주님께 뿌리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람이 강할수록 더 깊게 주님께 뿌리 내리우며 짐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격의 날, 내 인격적인 날, 주님을 인격자고 만났다고 표현한 그날, 사실 내가 내 마음의 바닥을 봤으며 내 진심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 진심을 봤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이 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진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돌아보면 제가 가장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한 날, 내가 주님을 본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봤습니다. 주님, 내 진심을 봤습니다. 죄로 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 진심을, 그것을 진정 원한다는 내 진심을 봤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상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만나 주심을 말미암아 이들의 자기의 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본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본모습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내 마음에 다른 어떤 마음이 나를 휘감아 갖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이 나를 지키며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을 견디기보다 바람을 타고 싶습니다. 그냥 놔버리면 편하게 느껴지고 싶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더 뿌리를 깊게 내리우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타고 올라가 버렸을 때 그 바람 멈췄을 때 쓰레기처럼 뒹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뿌리 내려서 주의 나무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내면을, 진리를, 가치를 붙잡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숨쉬는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키우시는 아름다운 내면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잘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이들의 미약함도 잘하시고 어려움을 잘하시오니 이렇게 만지시옵소서. 이렇게 만지시옵소서.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셀 부부셀 수련회가 있었고요. 5월달에 아마 셀별로 소풍들을 조금씩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셔서 같이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둘째 주에 죄송해요. 눈이 먹어 들어. 6월 둘째 주에 저희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토일 있으니까요.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리셨던 것처럼 5월 11일에 그 흥택이와 선아 저희 교회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예, 결혼식이 있고요. 5월 12일 맞죠? 5월 12일. 예. 아 6월 아 나 5월 12일 아니에요? 난 헷갈려. 아, 내가 네 결혼식을 계속 땡기는구나. 예, 6월 12일에는 금연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 매달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아마 인사할 거고 그 다음에 출발할 건데 아 토요일에 같이 몇 분 가실 건데 아마 예배반 드리는 친구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 교제할 친구니까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 매달 첫 주에 회의 있는 거 아시죠? 6월달 5월달 지금 4월 몇 월달이니? 지금 4월이구나. 5월달 첫 주에 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시고 세리머니 하실 분들 세리머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